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장악한 모술 시내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이라크 특수부대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정부군이 31일 모술 경계에서 수백 미터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라크 정부군이 진격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공격 등 일부 저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라크군은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눠 모술로 진격했습니다. 정부군이 모술 시가에 진입할 경우 ISIL과의 치열한 시가전이 예상됩니다. ISIL은 지난 2년간 모술을 장악해왔습니다. 모술에는 약 5천 명의 ISIL 병력이 주둔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시리아 민병대는 모술 서북부의 탈 아파르 지역을 탈환하는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군으로 구성된 10만 명의 병력은 지난 17일부터 모술 탈환 작전을 벌여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투표한 유권자가 2,100만 명이 넘는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기 투표에서는 플로리다와 네바다 등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를 행사한 유권자가 2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합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원의 조기 투표 참여율이 공화당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최근 여론조사와 조기 투표 현황 등을 분석해 이번 대선에서 후보별로 확보할 선거인단 수를 클린턴 278명, 트럼프 173명으로 예상했습니다. 클린턴이 이대로 승세를 굳히면 트럼프가 경합주 선거인단 87명을 모두 가져가도 클린턴이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을 확보해 백악관 입성이 가능할 것으로 AP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중국 남서부에서 탄광이 붕괴해 1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매몰됐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고는 31일 오전 11시 30분 충칭시 융천구의 한 탄광에서 원인 모를 가스폭발과 함께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지 소방국 등은 200여 명의 구조 인력을 파견해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탄광에는 35명의 광부가 있었으며 이 중 2명만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탄광은 매년 6만 톤의 석탄을 생산해왔습니다. 중국에선 탄광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광산 가스 폭발로 12명이 사망했고 그보다 두 달 앞선 1월 4명의 광부가 36일 만에 구조되기도 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 병력이 미국령 괌과 북마리나 제도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킨스워드라는 이름의 합동 군사훈련을 통해 섬 탈환 훈련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훈련은 30일 시작돼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령 인근에서 처음으로 수륙 양용 작전이 포함됐다고 주일 미군 측이 밝혔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몰도바에서 1990년대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직접 선거가 30일 실시됐습니다. 선거 당국은 투표율이 최소 요건인 33%에 도달한 뒤 이번 선거가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9명의 후보들이 출마한 가운데 친러시아 성향의 이고르 도돈 사회당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도돈 후보는 지난 2009년 집권한 친유럽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함에 따라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러시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몰도바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지방과 내륙지역 빈곤층을 개발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9,463억 위안, 미화로 1,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이주계획은 2020년까지 자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안에 1,200만 명이 이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투자금은 주로 주택 건설과 지원 시설, 기초 공공기반 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한국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는 북핵 문제 등 외교 안보 사안은 흔들림 없이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6자 회담 수석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5대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의류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산물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 동해안은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으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한국 청와대는 북핵 문제 등 외교 안보 사안은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과 해병대는 어제 합동 상륙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31일부터 육해공군 합동훈련인 호국훈련이 진행된다며 북핵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흔들림 없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 문제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되지 않는 문제인 만큼 한국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해군과 해병대는 한국군 단독의 상륙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합동 상륙훈련을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도구해안 일대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 상륙함, 소해함동 해군 함정과 육해 공군 항공기, 상륙 돌격 장갑차, 한미 해병대가 참가해 다양한 상황 대응 훈련을 통해 합동 상륙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훈련은 적의 해상 위협 상황을 가정한 상륙 전략의 해상 기동과 상륙 목표 지역의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함포와 항공화력 지원 등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진행됩니다. 이와 함께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동해안 일대에서는 북한의 해상 도발에 맞선 합동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동해 합동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 훈련에는 이지스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 20여 척과 P-3 해상 초계기 등 육해 공군 항공기와 미국 해군의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그리고 육군의 해안방어전력이 참가합니다. 훈련 부대들은 북방 한계선의 국지도발 상황 대응과 해상 무력 시위를 비롯해 대잠수함전, 함포 실사격 훈련, 그리고 적 특수전 부대의 침투 대비 방어 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장준규 한국 육군참모총장은 31일 호주 등 해외 순방 계획을 출발 직전 연기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장 총장의 해외 순방 계획은 최근의 국내 상황과 관련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군사 대비 태세 강화 차원에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최근 불거진 국정개입 파문과 관련해 이번 사태가 외교 안보 현안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동국대 고유환 교수입니다.
시간만 보내고 방관하기는 너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관련 당사국 사이에 외교적 노력은 있어야 한다.
북한 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외교 안보 정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 관리라고 지적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미한 동맹과 한중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오늘 서울에서 만납니다. 두 수석대표는 회동에서 북핵 문제 등 북한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과 윤 특별대표는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 때 상견례를 가졌으며 이번 회동은 윤 특별대표의 공식 취임 이후 북핵 6자회담 미한 수석대표의 첫 공식 협의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에 거듭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5에서 민생용 수출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AP통신과 영국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부장관은 29일 베이징을 방문해 기자들에게 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5에 포함된 민생 예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민생 목적임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석탄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무기로 전용되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석탄 교육이 허용된다는 식으로 기본 전제를 뒤집어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 22705의 구멍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는 민생 목적의 교역을 예외로 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해 작년에도 1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인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된 허점을 막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날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의 조태영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린 북한 관련 제4차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에서 두 나라가 북한의 최대 외화원인 석탄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새로운 대북결의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대북결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명확히 겨냥해야 하고 이런 제재라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부장관은 베이징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미국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어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가장 최신 단계이지 최종 단계는 아니라면서 추가 방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 이어 중국을 방문한 블링컨 부장관은 29일 장혜수이 외교부 부부장과 3차 미중 전략 안보 대화를 가진 뒤 이날 오후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국무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두 나라 관리들이 전략 안보 대화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의 중국 방문에는 국무부의 토머스 컨트리맨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대행,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 등이 동행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네,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지 50일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나왔던 대북제재 결의 22705의 경우 채택까지 57일 정도가 걸렸는데 이것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이 두 협상 당사국들이 생각하는 이 대북제재 수위가 다르기 때문일 텐데요. 이 시간에는 이 대북제재 관련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함지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지아 기자. 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유엔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하는 단계입니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통상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그 결의안 초안에 합의를 하고 예. 이어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의 회람이 됩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이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초보적인 단계라고 봐야 되겠군요. 지금 협상이 오래 걸린다는 건 그만큼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크다는 의미일 텐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북한의 수출 금지 조항을 놓고 미중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생 목적이라면 앞서 저희들이 백성훈 기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는데 이 역시 석탄이 주요 사안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3월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270호에는 그 석탄과 철, 철광석 등 광물에 대해 그 수출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민생 목적을 예외로 한 규정이 그 제재의 구멍으로 드러났는데요. 미국은 이 예외 규정을 삭제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 중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중국으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석탄 아니겠습니까?
네.
중국도 북한의 석탄을 아예 막을 수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런 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찬성하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글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예, 미국은 그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이 지적한 대로 민생 목적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석탄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아울러 쿼터제, 즉 교역량 상한선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게 아니라 민생 목적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에만 교역을 허용하거나
예.
그 석탄 수출 규모를 제한해서 북한 당국이 이 비용을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민생 목적의 수출이다. 이걸 이제 증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을 문제일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현재도 그 중국 정부는 민생 목적을 증명하기 위해 그 기업 책임자의 직인이 찍힌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나 이 절차가 형식적이다 보니 감시가 허술한 것은 물론 허가도 쉽게 나오고 있다고 일부 한국 언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민생 목적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기존 절차를 강화하고 그 제도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밖에 어떤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현재 미중 당국이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주로 수출입 금지를 확대하는 조치가 논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석탄과 마찬가지로 민생 목적일 경우에 허용됐던 항공유 수출에 대한 전면 금지와 북한 당국이 노동력을 해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 등입니다.
네.
또 군사 퍼레이드에 동원된 전력이 있는 고려항공의 해외 공항 입항 금지도 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나왔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될 당시만 해도 이게 가장 강력한 결의다, 뭐 역대급 제재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존의 이 제재만을 제대로 이행한다 하더라도 실효성이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굳이 새로운 제재가 아니더라도 그 기존 제재를 실제로 이행하는 노력만으로도 북한을 옥죄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민생 목적 예외 규정을 중국 정부가 철저히 감독한다면 북한은 당장 석탄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2270호는 북한을 출도착하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그 선박이나 비행기에 실린 화물은 물론 그 북한을 여행하는 승객들의 짐도 포함됩니다.
예.
아무래도 북한에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을 오가는 화물이나 그 일반 여객들의 교통수단은 거의 대부분 중국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안보리 말고도 미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그 북한과 거래한 제3국이나 기관을 추가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이를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죠. 이 때문에 유엔 제재와 별도로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북한 기관이나 중국 개인과 기업을 추적하고 제재 명단에 올리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중국의 흉상실업 발정 등 중국 기업에 대해서 미국도 이걸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경우가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는 그런 경우입니까?
네, 당시 흉상실업 발전은 그 북한의 유엔 안보리 금지 품목을 직접 수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예.
북한과의 단순한 거래만으로 제재에 올라가는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등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요.
예.
미 국방정보국 정보분석관을 지냈던 브루스 벡톨 교수는 미국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행동에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협상 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지아 기자였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과 국제 안보를 담당하는 제1위원회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두 건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국제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삼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27일 핵무기 완전 철폐를 향한 새로운 결의에 따른 공동행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일본과 독일 등 64개국이 공동 제안한 이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시험 발사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핵실험을 삼가고 진행 중인 핵활동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완전히 준수하고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이날 또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권고 결의안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66개국이 공동 발의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올해 1월과 9월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핵 6자회담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199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고 166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북한은 아직 이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약 1명은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찰스 쿡 연구소가 미국 성인 유권자 1,000명의 외교 안보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을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이어 14%는 러시아라고 응답했고 북한을 지목한 응답자는 8.5%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 밖에 응답자의 8.1%는 미국의 국가 채무를, 7.9%는 국내 테러 분자를 최대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 전직 관리들과 북한 외교관들의 접촉이 있었죠. 이 대화에 참석했던 미국 인사들은 회동 결과를 미 차기 행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접촉은 올해 초 북한 측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칼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는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북한 외교 당국자들과의 회동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그 결과를 미 행정부뿐 아니라 차기 행정부 인수팀에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a good chance in the new administration of getting to a point where we can have serious talks about talks and maybe even serious engagement.
칼루치 전 특사는 27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관리들과 만난 미국 인사들이 미국 차기 행정부에 이번 접촉 결과와 진지한 대북 관여 방안을 전달할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회동에는 칼루치 전 특사 외에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와 리언 시걸 사회과학원 동북아 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이 미국 측 대표로 참가해 북한의 한성열 외무성 부상과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를 만났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번 접촉에서 얻어진 통찰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인수팀에 혜택을 줄 수 있기 바라지만 이를 받아들여 이행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미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접촉에서 일종의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관측과 관련해 진전은 개인 자격으로는 얻을 수 없고 해당 정부가 이 같은 민간 대화를 통한 탐색 결과를 받아들여 대화에 나서야 비로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접촉을 미북 정부 간 대화의 출발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출발은 새 행정부의 몫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 관리들과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 미국 인사들이 북한의 미국에 대한 우려 등 구체적인 입장을 들은 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등에 대한 워싱턴 일각의 반응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관리들과 이틀 연속 만나는 동안 첫날은 주로 미북 양측의 우려를 교환하고 둘째 날은 미래를 주제로 앞으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둘째 날 접촉에선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개선시키기 위해 미국 차기 정부와 무엇을 해야 할지에 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그 가운데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는 없는지 탐색했다고 밝혔습니다.
On the second day, focused more on what might be done and how we might both sides proceed to avoid making the situation worse and maybe even making it better.
하지만 양측이 표명한 구체적 입장과 제안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자신은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선호하지만 상황이 맞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일본과의 협조가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간 말레이시아 회동 일정과 참가자 선정에 관여한 미국의 한 소식통은 27일 VOA에 이번 접촉은 올해 초 북측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뉴욕 카네기 재단이 미국 참가자들의 여행 경비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북한 측 대화 상대였던 리용호가 지난 5월 외무상에 임명되는 등 상황 변화로 인해 10개월에 걸친 장기간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리들과 꾸준히 접촉해온 이 소식통은 비핵화는 결국 절차에 관한 것이라면서 이번 회동에서 비핵화에 이르는 단계적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디트라니 전 미국 육자회담 차석 대표는 지난 24일 VOA에 미국 인사들은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외무성 관계자들에게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제안했고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거론하며 핵무기 개발에 정당성을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화에서 북한 측 대표로 참석했던 장일훈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회동 결과에 대한 BOA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연례의 4개 나라가 임기 3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러시아는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는 28일 표결을 통해 47개 인권이사국 가운데 14개 이사국을 새로 선출했습니다.
The following 14 states have thus been elected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a three-year term of office.
미국은 5개 지역별로 신임 이사국을 뽑는 이날 표결에서 서유럽 기타 그룹에 할당된 2개 자리를 놓고 실시된 표결에서 175표를 얻어 173표를 얻은 영국과 함께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미국은 2009년 처음 이사국에 선출됐고 2012년 재선에 성공해 2015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3회 연속 수임 금지 규정에 따라 1년간의 공백 끝에 이번에 세 번째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과 중국,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아프리카 그룹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집트, 르완다, 튀니지가 선출됐습니다. 또 중남미에서는 쿠바와 브라질, 동유럽권에서는 크로아티아와 헝가리가 이사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2개 자리를 놓고 벌인 경쟁에서 크로아티아에 2표 차이로 밀리면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기구였던 인권위원회를 대신해 지난 2006년 유엔총회 산하기구로 탄생했습니다. 이사국은 모두 47개로 지역별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각각 13개국, 동유럽 6개국, 남미 8개국, 서유럽과 기타 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해마다 지역별로 약 3분의 1가량이 다시 선출되며 3회 연속 수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2006년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이어 2008년 재선에 성공해 2011년까지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이어 2012년 선거에서 다시 이사국으로 선출돼 2013년부터 활동을 재개한 한국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해 2018년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북한 수해복구 지원금 모금에서 목표액의 25%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재민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28일 함경북도 수해 지원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이 보고서에서 유엔이 필요로 하는 수재민 지원자금 2,890만 달러 중 지금까지 25%가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유니세프가 필요로 하는 자금 970만 달러는 40%가 모금됐습니다. 유니세프는 그러나 수재민 가정과 어린이들의 긴급한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기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유엔이 확보한 자금의 자세한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이번 모금에 500만 달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도 이날 별도로 국가보고서를 내고 북한 수재민 지원 자금을 호소했습니다. WFP는 홍수 피해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화 720만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수해 지역은 WFP의 정규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추가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WFP는 720만 달러 중 중앙긴급 구호기금으로부터 180만 달러를 받았다며 이 자금으로 함경북도 3개 군에 내년 3월까지 식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WFP는 추가로 다른 3개 군도 지원할 계획을 세웠으나 아직 자금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WFP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함경북도 수재민 14만 3,300명에게 콩 402톤과 영양 강화 과자를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니세프는 지금까지 수재민 60만 명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고 20개의 간이 병원을 세웠으며 필수 의약품이 담긴 의사용 왕진 가방 500개를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며 어린이들에게서 설사와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0월 말까지 홍수로 파괴된 가옥 3만 7천 채를 복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제기구들의 지붕자재 지원을 요청했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한국의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정책센터 조경숙 연구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아동 사망률은 1,000명당 33명인데 비해서 한국은 3.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이 남북한 모두 20여 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줄고 있지만 격차는 여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한국보다 아동 사망률이 높은 원인은 병원 시설의 노후화와 의약품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올해 북한의 5대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의류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 수출 비중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BOA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국 5대 수출품은 무연탄, 편물을 제외한 의류 3종, 그리고 오징어류 등 수산물이었습니다. 수출액을 기준으로 1위는 무연탄으로 이 기간 약 7억 7천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이는 2015년 같은 기간보다 약 8.3% 감소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1위인 무연탄을 제외한 나머지 순위는 의류 제품이 석권했습니다. 대중 수출 상위권에 오른 의류 제품군은 편물을 제외한 의류로 이 가운데 여성 재킷이 약 1억 3천만 달러로 2위에 올랐고 남성 코트가 약 1억 2,300만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밖에 여성 코트가 약 9,800만 달러가 팔려 5위에 올랐습니다. 편물을 제외한 의류 제품의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정도 늘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이후 의류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의류 수출은 지난 2014년에 크게 증가했고 특히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코트나 외투 등이 중국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류가 한동안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의 감소를 보존할 주요 수출품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대중 수출 순위 4위는 오징어류의 수산물이 차지했습니다. 오징어류 제품의 수출은 이 기간 약 9,8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무려 85.6%나 증가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수산물 수출에 주력하면서 중국뿐 아니라 대러시아 수출에서도 수산물이 새로운 주력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오징어류를 포함한 전체 수산물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1억 3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65% 늘었습니다. 반면 한동안 무연탄과 함께 북한의 대중국 주력 수출품이었던 철광석은 5위 안에 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액은 약 6,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북한산 철광석의 대중국 수출은 무려 70%나 감소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3% 증가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에서 상위 5대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6%에 달합니다. 올 3분기까지 북한의 대중국 전체 수출액은 약 1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 감소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사태에 대해 북한의 비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내정 간섭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한국 청와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파문을 비난하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공세를 연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논평기사에서 박 대통령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추문 사건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찾기 어려운 기형적인 정권의 실체를 보여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정과 관련한 결정이 청와대가 아닌 최순실의 비밀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니 현대판 수렴청정이고 특종 정치 만화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는 비선실세 국정 개입 사건은 박 대통령과 수십 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에 개입해 주요 정책 결정과 정부 예산 집행 등에 불법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한국 국민들을 엄청난 충격에 빠뜨린 사건입니다. 북한은 단순한 정권 비난을 넘어 정권 퇴진 운동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에 앞서 30일자 기사에서도 한국 언론을 인용해 한국의 온 사회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분노로 끓고 있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전국적인 투쟁이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연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비난 공세가 도를 넘어선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의 지난 28일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이러한 저급한 행태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우리 국민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북한은 이러한 우리 내부 문제의 간섭을 즉각 중단하고 도탄에 빠진 북한 민생을 돌보는 전부터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 민간연구기관인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은 북한의 세습 정권이 이런 선동 공세를 계속할 경우 한국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북한의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 주권을 둘러싼 비리에 대한 공세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은 뭐 오히려 또 북한이 의도했던 거나 다른 역효과도 나올 수가 있죠.
북한의 이 같은 비난 공세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 정책에 힘을 빼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북한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이번 사건을 대북 강경 정책을 추구하는 보수 정권 교체의 호재로 활용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키고자 하는 희망도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권 교체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남한 내정에 간섭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이번 사건에서 비롯된 한국 사회의 혼돈을 북한 사회 내부 단속에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김정은 정권 집권 5년의 불안정성들이 특히 금년에 집중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집안 단속이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한의 정국을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활용하기에는 김정은 정권의 내부력이 너무 취약하다.
조 박사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한국 사태에 대해선 항상적으로 비난해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의 통일 관련 민간단체들이 서울 도심에서 통일을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제발 좀 무게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28일과 29일 이틀간 통일부가 주최한 통일공감 공연과 걷기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이와 함께 28일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는 13개의 통일 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한 통일공감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각 단체마다 통일을 위해 하는 활동들을 소개하고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였는데요. 국민대학교 서울통일교육센터에서는 탈북 대학생을 초청해 진행했던 통일의 날 행사와 통일 이후 화폐의 도안을 공모한 행사 등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일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소개했습니다.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의 진예린 연구원입니다.
통일의 날 축제를 했거든요. 26일 그때 맞춰서 공모전을 했고 교수님들께서 이제 통일이 되면 어떤 화폐를 쓸 것인가 그래가지고 공모전을 개최해서 배포를 하면서 이거를 통일에 대한 인식을 구축시키고자 그런 행사를 개최했고 남북이 하나되면 이게 공통점을 찾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한글이라든지 우리가 되게 알기 쉬운 뭐 백두산이나 금강산 아니면 뭐 김구 선생이나 뭐 안중근사나 이렇게 뭐 이렇게 단군이나 이렇게 저희가 옛날부터 공유하고 있는 어떤 역사를 이렇게 토대로 만들어진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한반도 미래재단에서는 통일미래국회 등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주최하는 한반도 통일미래국회라고 남북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통일 이후에 국회를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활동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달 주최하는 한반도 미래 포럼은 통일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오셔서 이제 좋은 강의와 말씀 전달해 주시는 그런 활동이에요. 한반도 통일 미래 국회는 이제 올해가 2회고요. 작년이 1회였는데 작년에는 나라 이름이랑 국호 정당 이렇게 정했고요. 올해는 정해진 세 개 당을 이제 주체로 정부 형태를 정하는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통일을 위해서는 이제 저희 남북 간의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는데 이런 국회 자리를 통해서 이제 남북 청년들이 이제 저희 한반도의 미래를 이제 주도하게 될 그런 청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통일이라는 공동된 목표를 향해 같이 이제 열심히 노력한다는
우선 저는 그냥 일반 대한민국의 평범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으로서 이제 북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런 수업을 통해서 북한 친구들이랑 같이 북한 친구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이 마련돼서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저를 포함해서 근데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그런 부분이 좋았습니다.
사단법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에서는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하는 책자를 무료로 나눠주며 인권과 통일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통일 내 생각은 어때라고 해서 이제 통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를 좀 조사해보기도 해서 이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통일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문득 다가올 수도 있고 아니면 먼 후에도 다가올 수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통일이란 거를 준비하지 않고 맞이하게 된다면은 정말 큰 재앙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만이 좀 뭔가 밝은 미래가 있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생각하는 걸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민들 같은 경우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거나 생각이 없는 경우에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잘못 알고 있는 거를 좀 저희가 올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북한 체제 트라우마 치유 상담 센터의 유혜란 센터장은 평양에서 태어나 경성의대를 졸업한 탈북민 출신인데요. 자신도 역시 치유의 과정이 있는 만큼 북한 체제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한국에 한 탈북민들이 한 3만 명 정도가 왔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 있는 북한 체제 트라우마, 체제 상처로 인해서 한국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그 지금 현재 한국에 온 그 3만 명 미만 되는 탈북민들이 그 체제 트라우마로 야기된 체제 상처가 잘 치유가 되고 그래서 이제 통일을 위한 그런 자원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제 지금은 3만 명이지만 앞으로 향후 2,400만 그 북한 주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 상담사를 양성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청소년 통일 문화와 세계평화 청년연합, 통일 앙상블 등 통일을 준비하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함께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이제 교류가 끊어짐을 통해서 지금 대북 사업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 대신에 저희는 이제 해외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비전 트립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좀 즐기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번 타이틀이 통일 공감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통일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정작 통일을 이뤄야 될 주인공인 우리 청년들이 정말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를 많은 설문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마련이 돼서 참 좋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 통일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이렇게 자각하는 시간이 되어서 진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멋진 청년들이 조력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관련 민간단체가 준비한 자료나 활동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통일에 관련된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11월 8일 미국이 새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도전과 변화, 도널드 트럼프.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안정을 추구하는 노련한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So let's be stronger together, my fellow Americans. Let's look to the future with courage.
2016 미국의 선택.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방송되는 대선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도 동해안은 아침까지 비 혹은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차츰 낮아지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는데요. 평양, 안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5도입니다. 양덕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3도, 수풍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5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11도, 낮에는 0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8도, 낮 기온 1도입니다. 황해도 역시 대체로 맑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6도, 신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5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과 심포 지역 오전 한때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장전은 오전에 가끔 비가 오고요. 삼지연도 오전 한때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7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12도, 낮에는 영하 2도입니다. 해산 아침에는 영하 13도, 낮에는 0도, 평강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4도고요. 원산 아침에는 1도, 낮에는 7도입니다. 삼지연은 오전 오후 모두 영하권입니다. 아침에는 영하 18도, 낮에는 영하 6도입니다. 동해북부 해상 오전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의 물결도 4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 들어서 3m로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서해북부 해상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 정부군이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장악한 모술 시내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이라크 특수부대 사령관의 말을 인용해 정부군이 31일 모술 경계에서 수백 미터 지점까지 접근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라크 정부군이 진격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공격 등 일부 저항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라크군은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눠 모술로 진격했습니다. 정부군이 모술 시가에 진입할 경우 ISIL과의 치열한 시가전이 예상됩니다. ISIL은 지난 2년간 모술을 장악해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기 투표한 유권자가 2,100만 명이 넘는다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30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조기 투표에서는 플로리다와 네바다 등 선거 결과를 좌우할 주요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를 행사한 유권자가 25%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합주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민주당원의 조기 투표 참여율이 공화당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최근 여론조사와 조기 투표 현황 등을 분석해 이번 대선에서 후보별로 확보할 선거인단 수를 클린턴 278명, 트럼프 173명으로 예상했습니다. 중국 남서부에서 탄광이 붕괴돼 15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매몰됐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사고는 31일 오전 11시 30분 충칭시 융천구의 한 탄광에서 원인 모를 가스폭발과 함께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현지 소방국 등은 200여 명의 구조 인력을 파견해 구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탄광에는 35명의 광부가 있었으며 이 중 2명만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군과 일본 자위대 병력이 미국령 괌과 북마리나 제도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킨스워드라는 이름의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섬 탈환 훈련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이번 훈련은 30일 시작돼 다음 달 11일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령 인근에서 처음으로 수륙양용 작전이 포함됐다고 주일 미군 측이 밝혔습니다. 동유럽 국가인 몰도바에서 1990년대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직접 선거가 30일 실시됐습니다. 선거 당국은 투표율이 최소 여건인 33%에 도달한 뒤 이번 선거가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9명의 후보들이 출마한 가운데 친러시아 성향의 이고르 도돈 사회당 후보가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도돈 후보는 지난 2009년 집권한 친유럽 정부에 대한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 만연함에 따라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러시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위치한 몰도바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는 몰도바가 유럽연합과 더 가까워질지 아니면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지를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지방과 내륙 지역 빈곤층을 개발 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9,463억 위안, 미화로 1,4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이주 계획은 2020년까지 자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안에 1,200만 명이 이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투자금은 주로 주택건설과 지원시설, 기초공공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방정부들도 채권을 통해 1,000억 위안 규모의 자금을 모을 계획입니다. 터키 정부는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무원 만 명을 추가 해임하고 15개 언론사들을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금까지 10만여 명을 해고하고 3만 7천 명을 체포했다며 이는 국가에서 권련 조직을 청산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